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야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과 공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그 은혜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비추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하루가 뭐라 그러죠? 하루가 멀지 않게 매일매일 새로운 또 놀라운 가슴이 철렁한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런 시즌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무엘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로 세워가시는가 하는 그 길이 그 이야기가 증언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매우 복잡하고 그 힘겨루기나 이 정략과 전략과 책략들이 난무하는 오늘 우리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경륜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 이 대한민국을 경륜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오늘 기도할 때도 참 안타까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언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들어 우리가 그 뜻의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예언에 참여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애통의 함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족속이 패망한 것에 대하여 그가 아파한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나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애통해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의 어려움을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것 우리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한다면 그 왕이 될 합당한 사람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그를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 오랜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의 고통, 그의 고난, 그의 그 고생 그 자체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글락에서 망명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됐던 그 현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간택되었다라는 증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상황이 순적하게 풀리기를,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고생하고 있다면, 고생하는 처지가 된다면 그 고생과 그 고생하는 처지가 된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왜? 사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나단이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 내가 왕이 된 것을 아신다. 그러니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분명하고 지난 세월 그 일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 이제 그를 괴롭히던 왕,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상황으로 볼 때 왕이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드디어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다윗이 충분히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쭌 건 뭐냐면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이 그 때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때와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다윗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그 상황,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마가가 증언해 준 첫 복음인데 그 첫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찼다예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륜이 드디어 실행되는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성취될 때가 왔다 하는 거죠. 그 뜻이 더함도 덜함도 없이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는 꼼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속성반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돼야 하는데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속성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우리가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방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길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법을 초월해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행할 때 다윗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이제 그가 그냥 바로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처지라고요. 그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그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 그가 그 일을 어떻게 치루어내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가 하는 그 길은 길 되신 주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다만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너는 다만 나를 쫓아오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승천하신 주님을 못 봐요. 그러나 베드로는 보인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판단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가는가는 그가 듣는 누구로부터 듣는가, 그가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는가, 그가 누가 열어준 그것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 곧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고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 이름 짓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 일을 명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거,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꼼수로, 속임수로, 속성반으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삼아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방법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일을 다 치르고 치를 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게 누가 봐도 이 숨길 일이 캥기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내는 거 이거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고 그 일은 주일에 모여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모든 일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예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합니다. 헤브론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낸 그 근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묻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는 야곱은 이저 애굽에서 묻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자기 소위 다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을 때 이 오실 그분 영원하신 왕의 통치의 가족이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헤브론인 거죠.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이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메시아라는 거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다. 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 통치가 왠지 극적이지 않은 거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 대관식을 치르는데 왠지 그게 너무 간단하고 간략하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이스라엘 한 구석인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았더라. 물론 이제 5장쯤에 가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있긴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은 굉장히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가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 통치가 겸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치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답게 좀 의리의리하고 위풍당당하고 사람들이 아 하고 엎드려 인정하는 그런 걸 대개는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성취될 때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닌가 보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형편을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인데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정황들은 그렇게 주목받는 정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은 그렇게 남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그 통치의 시작이 겸손했다 이거예요. 누구 생각나세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첫 증거가 뭐냐면 강보에 쌓여 거친 옷에 쌓여 말구 위에 놓인 갓난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해 오신 구세주의 증거다. 우리를 다스리신 영원하신 그 만왕의 왕에 오신 그 첫 오심은 그 통치의 시작은 겸손함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성장,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삼으신 그 주님의 뜻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과 저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그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의 충만함이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세상에 임하는 이 역동, 이 길, 이게 예수의 길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진리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했는데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작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순종함으로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다 족속 가운데 머물러 유다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 아마도 유대 사람이 아닐까, 유대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전해준 소식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보면 알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우리 먼저 말씀을 확인하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시신을 모욕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사울 왕이 통치하던 초기에 그들이 어려 처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구원의 구명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했어요. 그 사울 왕에게 충성한 그대로 그들이 사울 왕이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위협을 감수하고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낸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 혹은 충성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아, 그는 그 사람들이 상대편에 섰습니다. 이런 거죠. 사울 편에 섰습니다. 8절을 먼저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 야베스잖아요. 길르앗과 야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꼭 이 시점이라고 말할 분명하지는 않지만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 충성했고 그들은 아마 충성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진짜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는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메신저를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는데,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먼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 너희에게 히브리 말의 순서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그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울을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대개는 들어본 단어죠. 헤세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면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희 주 사울을 장사 지냄으로 그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어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헤세드와 진리로 에메스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다윗이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것이 그를 향한 헤세드다. 그를 향해 헤세드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선한 것으로 너희에게 갚겠다. 이때 이 선하다는 건 이 토브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히브리 단어를 자꾸 말하는 거는 내가 유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었다. 헤세드를 보여준 건 뭐예요? 사울 왕에게 그들이 충성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킨 거죠. 그들이 충성하기로 한 그 충성의 맹세대로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들을 존숭하고 사울의 진영에 섰습니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 헤세드의 개념은 왕과 신하 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이 있어야 가능한 개념인데 먼저 백성이 왕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헤세드란 뭐냐면 그 언약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개와 더불어서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이 왕에게 혹은 하나님께 보이는 헤세드는 로열티, 충성인 거죠. 그게 헤세드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혹은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왕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변하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영어로 번역될 때 steadfast love 이렇게 번역됩니다. steady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fast,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항상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부어지는 사랑,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게 헤세드인 거죠. 그런데 이 언약에 근거해 부어지는 그 사랑은 항상 무엇과 더불어 그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항상 무엇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가? 혹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에메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단단하다, 확고하다. 확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로 번역되어 있는 이 진리는 영어 번역들에 보면 faithfulness, 신실함, 믿을 수 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개함이 없이 거짓이 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부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신실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말씀이 요한 사도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냐면, 이 현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충족된 예수님의 오심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언약적인 신실함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죠. 이 신실하심, 예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주시는 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확신을 갖는 거라고요. 다윗은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그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리 에메트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높입니다. 인정해줘요.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 보면 이 나 또한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이 토부한 것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 헤세드와 이 토부, 선한 것,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길리앗 야베스 사람, 그들은 사울의 진영에 서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내 평생에 선하심과 토부하심과, 이 토부하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을 보니, 그가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질서가 갖추어지는 상태가 토부예요. 하나님의 그 토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헤세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정녕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토부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녕 우리가 쫓으리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근심하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주시리니가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왜냐하면이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너희 주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용맹한 전사들이 될지어다. 왜냐하면 너희 왕 사울, 너희 주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장례를 할 때, 그 장례식에 가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예, 혹시 남은 자녀들이 있다면, 예, 너희 아버지는 혹은 너희 어머님은 참 훌륭한 삶을 사셨다. 이제 너희들은 아버님보다, 너희 어머님보다 더 멋진 인생,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아니 살아야 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어머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이 말은 그들에게 너희 주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있는 사람, 용맹한 전사들이 군사들이 돼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가 사울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그가 지은 활의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건한 사람이었고 요나단의 활은 거침이 없었고 사울의 칼은 그냥 나가는 법이 없었다라고 그들이 강한 용기 있는 용사라고 기억했잖아요. 그들이 강하고 용기 있는 용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여러분들도 강하고 용기 있는 용사가 돼야 합니다. 이 말은 먼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높이고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자라고 그저 막연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읽는데 다윗이 같은 편이라면 이 모든 말이 편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이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 전체 다윗의 메시지에 긴장을 확 줍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충성심을 가졌고 그리고 나중에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8절 9절을 보니까 여전히 충성할 것이고 그걸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지금 맞서게 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참 이거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진짜 우리를 격려하는 건가? 혹시는 다윗이 그냥 이렇게 외교적인 언사를 한 건가? 다윗의 성정이나 그 다윗이 그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거나 혹은 그 이후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궤적으로 보면 이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칠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진심이었을 텐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경이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해석해보는 거죠. 첫째,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를 놓고 보면 절대로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이 일이 나한테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가지고 살아요.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일이고 불리하면 나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사는 정리예요. 우리 편이면 좋은 일이고 저들을 위하면 나쁜 편이 되는 거죠. 그가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놓고 세상을 평가하는 이 세상살이에는 모든 사람에게 옳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인정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신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두에게 옳은 일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옳다, 모두에게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놀랬던 표현이 It's good for you입니다. Good for you. Yes. 처음엔 그냥 It's good 하면 잘 됐네요. 좋은 일이네요. It's good 하면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굳이 It's good for you 그랬을까? 너를 위해 참 좋은 일이다. 근데 제가 나중에 살면서 알았어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But not for me. 너를 위해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요즘 사는 세상의 세계관이거든요. 너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난 아니야.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옳은 일이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It's good for you but not for me 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강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그런데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거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들이 따르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유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이 집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하나님의 자녀인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가 베냐민 지파가 그 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강성해질 수 있다면 그 일은 혹시 좋은 일이 아닐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우선 그가 나하고 생각을 달리 가질지라도, 그가 내 편이 심지어 아닐지라도,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선 배웁니다. 그래도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게 너도 나도 뭐 우리가 다 좋은 서로 싸우고 맨날 나를 상처 주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다윗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거 알았구나.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부르셨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지금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야 함으로 그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이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 우리가 맡은 일 혹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서, 아니 심각하게 멈추어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 일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다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었어. 그러니 나하고 같이 꿈꿔보지 않겠어 하고 혹시 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건 아닐까? 명백하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초청에 대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무슨 이 메시지에 대해서 무슨 답을 보냈는지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정으로 알게 되죠. 그들은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이제 마지막 되어진 부분에서는 그냥 제가 이 다윗과 이스보셋을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여기 열 지파를 따르는 거니까 좀 뭐라 그러죠? 여기가 훨씬 많은 지파들이 따르죠, 그죠? 여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근데 보면 표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백성들이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아브넬이 누구냐면 이 사울 왕의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인데 그가 군대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가 병력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혈통의 정통성은 없으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되 그가 이스보셋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실제 권력을 흔드는 겁니다. 3장에 가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과 동침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그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를 유다 지파의 개로 보는 거냐?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하고 이스보셋에게 반기를 드는데 이스보셋이 그를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제로 북이스라엘 연맹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떤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다만 왕으로 세웠을 뿐이에요. 기름 부어 왕이 되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때와 시를 하나님께 여쭈어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이들은 그들 생각에 좋은 마하나임으로 결정하여 올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아브넬의 말을 따릅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두 나라가 지금 당분간 서로 맞대결할 텐데 그 두 나라의 왕과 두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세상 나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때와 시를 여쭈어 하나님의 뜻이 때가 찬 것과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어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뜻과 우리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둘째,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 일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보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이 짧은 구절들이었지만 다윗에게서 그가 살았던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거 우리 뜻대로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결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하여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 있게 증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가고 가자는 곳에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어서는 들어 순종하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는 동안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연약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근간 신실한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사오니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을까, 어디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가 예측할 수 없이 날마다 바뀌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진리와 더불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날마다 부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믿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기 전에 주여 행하리이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 앞에 나가는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옳은 길에서는 옳은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